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를 받게 된 바울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나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아니라 사실은 양쪽 모두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다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의 모습이 이단을 처단하는 정의로운 유대인이면서 의로운 바리새인처럼 보였었고 또 반대로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있는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대적자로 분명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울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일이기도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이 제일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그 이후의 행보는 갈라디아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편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자 하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호하게 밝히고 있고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행하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위하여서 불러내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바울에게 맡기셨는데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박해자에서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사도가 되었을 때 내가 무엇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바울에게는 많이 있었을 줄로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라비아로 건너갔고 거기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이 아닌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 시간대에 대한 그 행적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를 알기에 내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의존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살피기 위하여서 내가 따로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라비아는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학자들의 어떤 연구나 그 추적을 통해서 요르단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리고 그 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처럼 배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테니스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 테니스 선수를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축구 선수를 찾아가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내가 필요한 것을 충분히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겠죠. 테니스를 배우고 싶으면 테니스 선수를 찾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워 보이는 일들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데 이 사도의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있고 나에게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에 내가 지금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뭘 해야 될 일들을 의논하고 방법이나 어떤 내용을 배워서 자기의 사역의 책임들을 완수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리이지만 그러나 부르신 이가 계시고 세우신 이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르신 이 세우신 이가 내게 맡기신 사역과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에 다른 방향이나 다른 내용들을 자기가 살피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낸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의 시간은 분명히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반대하는 자나 또는 바울을 환영해야 되는 쪽에서나 사실 변화는 그렇게 크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울에게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박해자였다라고 하는 딱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때입니다. 바나바가 중재를 합니다. 그가 길에서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가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증거하였는지를 다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의 그 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바울과 교제를 해 나가게 됩니다. 처음 다메섹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이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호를 할 때에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시금 시도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아랍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또 제1차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1년 이 시간들을 다 보냈다는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게 된 이 드라마틱한 내용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 이 내용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이런 기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거꾸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큼 극적인 반전은 없습니다. 이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를 통하여 보란듯이 보여주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이것이 반전이 갖고 있는 요소에 대한 기대이죠.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들이 이 재미에 흥미를 더하고 또 시청자나 관객들의 몰입도를 더 크게 해서 쓰는 카드가 바로 이 반전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악당이었다거나 아니면 악당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숨어서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굉장한 극적인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로 활용이 됩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바울을 통하여서 뭔가 하실 일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나 성도들이 그 시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갖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박해나 핍박 가운데에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고 그런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어필이 되어야 되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서 이제는 핍박받던 교회에서 능력을 갖는 교회로 순교를 당하는 교회에서 이제 힘과 위력을 갖는 교회로 바뀌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일에 보란듯한 인물로 바울이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한 사람을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충분히 갖게 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랍에서 3년을 보내고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을 보내고 돌아오는 그때에도 복음은 여전히 반대받고 있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과 핍박과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겠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셨는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말씀을 기록해 나가면서 그 시대, 그 상황,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받고 있는 여러 어려운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기록해 나가면서 마치 제 눈에는 단서 같은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삽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서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이 말씀을 보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일들을 써 내려가면서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말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도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약간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은 글들을 이어가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 그 이름을 능력받는 자로 합당하게 부름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다. 이런 일들이 중간중간에 끼어나가고 있죠.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성도들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고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누가가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하여 온 교회 유대와 갈라디아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내려왔는가 하면 대적자에서 사도로 변화된 바울이 있는데도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그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도망다녀야 했고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시금 누가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대받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더 겪었지요. 어떻게 수가 더 더해지고 있습니까?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 뿔뿔이 흩어지고 오히려 더 약하고 약한 자리로 내몰리듯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절망밖에는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지금 그 시대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현실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원문을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를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들이라고 한다면 복수로 써야 되는데 그냥 단수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차원에서 쓰여진 말씀일까라고 할 때 어느 지역의 어떤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어떤 교회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어떤 교회는 피폐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누가가 본 내용이고 누가가 전하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핍박받지 않고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여서 순탄하고 그리고 순조롭게 세워져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흥되어 가면 교회가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편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는 그 시험과 고난 속에서 더욱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겪는 현실,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핍박과 박해가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꿰뚫어 볼 수 있는 신앙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광야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들어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 놓고 할 줄 알았는데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죠. 광야라고 하는 곳은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려운 자리이고 마실 물 구하기도 어려운 자리이고 먹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이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디에서 이민족이 튀어나와서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하루의 안전조차도 주어지지 않은 곳, 바로 거기가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존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 만나를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걸 먹고 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물이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십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하루의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도 이 만나에 담겨 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이 매일 먹는 만나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거칠고 척박하고 생존하기 어렵고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장소인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아무리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 하여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의 의미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살지 않았으면 좋았을 이 광야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부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형편, 그 상황이 어떠한지 보이십니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허탕쳤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사실 그들의 일상이 깨졌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뜻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수고하였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땀 흘리며 애썼는데 그 결실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만큼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1년 내내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나 또는 홍수가 나서 이 벼들을 수확할 수 없게 된 농부들이 쓰는 말이 있죠. 내 속이 까맣게 다 탔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들이 이 하룻밤에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어부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마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잡은 것이 없는 이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밤새 수고하여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했을 때 이 어부들은 두 배의 차고도 넘치는 그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한번 들었더니 운이 좋았다, 땡 잡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서 있었던 상황이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속상하고 낙심하였던 그 자리에서 큰 기적을 맛보는 자리로 이 어부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큰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게 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를 자기들이 만난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세워졌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반대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에게서 변하지 않을 모습입니다. 그는 언제든 복음을 전하겠지만 반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 가서든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가 부름받았을 때 주님이 그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인데 그가 내 이름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이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환영을 받고 그 복음 전한 것이 능력과 힘이 되어서 세상을 압도하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를 알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너는 복음을 전해도 고난을 받을 것이고 너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도 핍박을 받을 것이고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반대와 억압과 시련 앞에 서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해나가면서 고백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자신의 사역과 삶 가운데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자리에서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다른 고백들이 있지만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이 길을 가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고귀하고 그리고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잘 되어지고 어려움이 없고 성공되어지고 거기에서 보란듯한 결과가 드러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내가 잘 쓰임을 받는 것 같죠.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반대로는 내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일이 잘 안 되고 여전히 불분명하고 불안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불안들이 나를 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에 무슨 성공이 있고 여기에 무슨 세상적 힘을 가져서 보란듯하게 드러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늘 핍박받고 고난받고 묶이고 갇히고 죽는 자리에 내몰리는 것이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도 행전의 전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시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들이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수가 더하여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를 가더라도 실패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분명하게 다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평안하고 걱정할 것이 없으면 우리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 더 절실하게 간절히 찾나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우리 안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거기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만들어낼 삶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시련을 겪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반대를 받지만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뚫어 나갈 때에 바울처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보고 시작한 바울이 자기의 사역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위로와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충분히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안 된다, 무엇이 안 되었다, 무엇이 끝났다, 이것으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인가, 만들어내실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붙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루신 일들을 오늘 우리 앞에 증언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했던 일처럼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나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치지 않는 고백을 가지고 꿋꿋하게 버텨내면서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시는 그 삶을 말씀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고백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극적인 반전이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서 무언가 기대할 것이 있는 것처럼 바울의 행적들을 보게 하셨지만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련과 박해와 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하여졌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증거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생애와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들이 있지만 이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내시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우시고 그 수를 더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일하고 역사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낼 것을 다짐합니다. 이 다짐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이 길을 감사하며 걸어가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한 그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삼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